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심과 우리에게 참된 영생과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심을 확증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찬송하여 싸우며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감히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현재와 미래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기독교 교리 주제를 좀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내용이죠. 잘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좀 정리하고 왔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은 그 속죄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속죄의 원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기인했습니다. 속죄의 원인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들이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세상은 다 멸망할 세상, 악한 세상이지만은 우리도 죄인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래서 속죄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속죄의 원인을 말하면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 공의도 속죄의 원인이다. 공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성경의 도처에 증거되어 있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철칙과 같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그 자신이 죽든지 아니면 그를 대신할 속죄물이 대신 죽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 그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 죄를 모르는, 죄가 없는 의인인 예수님을 죄인이 되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저주의 죽음을 죽는 속죄물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치가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게 하기 위하여 의인인 그분이 예수께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이치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속죄의 이치입니다. 공의의 형벌을 담당하신다는 이치.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것이 공의죠. 공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을 받아야 될 나의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았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런 이치를 말씀합니다. 이처럼 속죄사역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속죄의 원인을 제가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신 결과로, 사랑하신 그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다.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제물이 되게 하신 것을 다 포함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가 대신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독생자를 희생하셨다. 하나님께는 큰 손실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구원이 되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하지만은 별로 그렇게 사랑한 것이 시원치 않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부족하기 그지없고, 그래도 대단하죠.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먼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교회라고, 합정동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달려오셔서 이렇게 가지런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크게 사랑하셨다. 속죄의 원인을 우리가 좀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속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속죄의 의미를 네 가지 단어로 증거합니다. 첫째는 제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속죄라는 것은 성경이 많이 말하는데 첫째는 그의 죽음을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나오는 다섯 가지의 제사, 구약의 성문법, 구약율법에 규정된 제사라는 것이 있죠. 예,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섯 가지의 제사의 의미들이 거기에 나와 있고 또 방식이 나와 있죠. 제사의 핵심적인 의미는 속죄인데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속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속상이라는 말은, 상은 보상할 때 상자를 써서 속상은 제물이 죄인 대신 벌을 받음으로써 죄인의 죄책과 형벌을 보상한다는 겁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제물이 받고 죄인의 죄책,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대신 제물이 담당한다, 보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 아까 공의 때문에 속죄가 필요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벌을 요구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 그냥 죄를 죄 없다 그러면은 그건 의로운 것이 아니죠. 세상도 그렇잖아요. 죄인을 죄 없다 그러면 세상에 무법천지가 되고 말겠죠. 죄는 엄격히 판단해서 죄 아닌 것을 죄로 정죄해도 안 되지만은 죄를 죄 아니라고 말해서도 안 되죠. 그러면 누구나 악한 사람들이,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법이 있고 또 법에 따라서 벌을 받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죠. 속상이라는 뜻이 제물의 제사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걸 속죄인데 속죄의 개념을 속상이라는 말은 죄책과 형벌을 보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 공의를 만족시킨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다른 제물도 마찬가지지만 번제를 규정하면서 번제물에다가 먼저 안수를 하게 하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 머리에다가 번제물 짐승이나 양이나 소나 염소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것은 죄책의 전가를 상징합니다. 내 죄가 짐승에게 지금 전달된다. 그겁니다. 안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상의 뜻을 가졌습니다. 아까 읽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는 죄인한테는 속상이 되지 못하죠.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그래, 짐승은 사실은 상징이니까 짐승이 무슨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그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니까 죄가 없는 그리스도니까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여기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속상의 개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방금 읽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게 속상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제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속상, 영어로는 expiation이라고 말하는 expiation, 속상이라는 말을. 둘째는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속죄라는 말도 구속이라는, 속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일반적인 말씀이죠. 속죄의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구속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값을 주고 사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속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노예를 사든가 하는 게 산다는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것은 구주 예수께서 자기 피값으로, 값은 자기의 피값, 몸값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 희생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피값입니다. 자기의 몸값, 피값으로 우리를 우리의 죄책과 형벌로부터 건져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값을 주셨다, 지불하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읽은 말씀이 대표적인 구속의 한 말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이란 말이 많은 사람을 대신한 속죄물이라는, 속이란 말이에요. 속. 예, 속죄물로, 구속이란, 많은 사람을 대신한 구속의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3장 24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성경은 구속이다, 영어로는 redemption, 그런데 redemption,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은,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의 구속 때문이다. 그가 우리 대신 죄책과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집 피값을 내고 사듯이 사서 건져내시는 그런 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 씻음 받고 의인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가 자기 피로,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피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사람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쳤는데 아들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자들이에요. 아, 감사하죠. 예수님의 피값은 엄청 비싼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값, 여러분의 피값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얼마나 될까요? 그래, 각자 우리의 몸값이 피값이잖아요. 피를 흘려 죽으면은 내가 죽는 거니까 내 몸값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예수님의 피값은 엄청 비싸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온 세상의 값을 다 더한 것보다도 더 값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피값이 바로 그것이, 그런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 내 주인이 네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내 것이 하고 주장하면 안 돼. 우리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옳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값을,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구원하세요. 구원받기 싫으면 그냥 나가면 돼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돼요. 나가서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죄인은 죄값은 죽음이고 지옥이니까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대로. 그러나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온 천지 만물은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구원 얻은 성도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은 이제 값으로 샀으니까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예, 나쁜 말이 아니라 정말 존귀한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종,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우리는 종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 내 소유가 나인 것처럼 내가 막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학생은 학교를 지나가는 것도 목표가 하나님이 목표, 예수님이 목표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노 아니에요. 그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셋째로, 자, 첫째는 제사, 속상, 엑스피에이션, 둘째는 구속, 리뎀션, 그리고 셋째는, 어려운 말인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나오고 원어 성경에는 나오는 유화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프로피시에이션, 옛날 영어 성경에는 몇 번 나와요. 성경에 프로피시에이션, 유화라는 말은 어려운 말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누그러뜨린다, 그런 우리가 유화정책, 다른 나라랑 적대관계가 있을 때 유화정책을 써서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럴 때 말하는 유화, propitiate, 사람의 노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린다, 상한 감정을 부드럽게 한다는 유화라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노하셨죠. 노아서 이놈, 이놈들, 너희가 그게 인간다운 거냐? 짐승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남 죽이기를 쉽게 하고 엉망진창이로구나. 7계명을 마음대로 어기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세상이 음란하기 그지없고 또 뭐 영화라는 것이 전부 사람 죽이는 얘기만 나오고 불륜이 아니면 드라마가 되질 않고 이게 될 말이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서 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하고 계시죠. 노하고 전쟁이 온 데서 있고 남의 나라를 막 침략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너희가 인간이냐? 짐승이지. 그는 사자나 호랑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착한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 노하셔서 노아 홍수시대처럼 홍수시대에도 그랬죠. 일부 다 차하고 자기 좋은 사람을 다 아내로 취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별별 짓을 다 하고 그리고 또 강포는 강포하고 사람들이 거칠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세가 되면 특징이 음란하고 강포해져요. 사람들이 다 거칠어서 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를 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점점 드라마도 쉬운 순한 얘기들은 재미가 없어하고 죽여도 아주 독하게 죽이고 죽여도 그냥 빵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옛날 서부할국처럼 땅 해서 한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요새는 전부 총들을 보면 다다다다다다다 네? 전부 기관단총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뭐 폭탄 가지고 사람을 막 대량으로 죽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재미있다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참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일이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제발. 애들도 장난감 총도 사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은 애들에게 장난감 정도 사주지 말라. 그거 뭐 좋다고. 총 가지고 빵빵 쏴 죽이는 거 청년들이 할 수 없어서 군대 가는 거지. 그거 가서 그거 재미있어서 가서 사람 죽이는 연습하는 게 재미있어서 하는 건 줄 아냐. 할 수 없이 막으려고 하니까 연습도 하고 하는 거지. 진노를 가라앉히고 제거한다는 유화라는 개념이 성경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혀졌고 제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말에는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했어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유화제물입니다. 영어 옛날 영어성은 프로피시에이션이라고 번역했을 것입니다. 예? 힐라스테리온. 유화제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도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거기는 우리는 구속이라고 번역했는데 힐라스코마이라는 말은 어근이 같습니다. 힐라스테리온 힐라스모스와 같은 힐라스코마이라는 말 유화하려 그렇게 번역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힐라스모스 아까 힐라스테리온 로마서 3장 25절 여기에 요한일서 2장 2절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유화제물 그것도 프로피시에이션 아마 옛날 영어성경 그렇게 번역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도 같은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화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힐라스모스. 그러니까 힐라스테리온, 힐라스모스, 힐라스코마이 다 똑같은 어근에서 나오는 부드럽게 한다, 유화제물, 유화물 이런 뜻입니다. 넷째는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적대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성경은 표현하기를 속죄라고 표현하고 또 화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적대관계가 화목게 되었다. 화목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도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화목을 이룬 에베소서 2장 16절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화목. 그러면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제사다. 제사라는 말은 속상이라는 뜻이다. 예, 죄의 형, 죄책과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뜻이다. 어려운 단어지만 속상이, 그게 제사의 핵심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속이라는 단어, 또 유화라는 단어, 화목이라는 단어, 이 네 단어로 속죄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속죄의 성격, 크게 세 번째로 속죄의 성격은 몇 가지 성격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역사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당마다 십자가를 때로 세워서 상징적인 표를 하지요. 십자가는 지금 죽는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과거의 그 사건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고상한 윤리나 생활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현재적인 체험, 오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어떤 설교자들처럼, 그것이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전도자 바울은 전도를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와서 전도를 할 때에 다른 것은 다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핵심이니까 그것만을 내가 잘 전해보려고 애썼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핵심이라고 아까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의 속죄가 핵심이기 때문에. 둘째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객관적이었습니다. 어렵습니까? 객관적이라는 말이. 주관적은 내 속에 뭐가 좀 감동이 오고 내가 느껴지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 그런 걸 주관적이라면, 객관적은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어떤 한 사건, 이런 의미입니다. 객관적이란 그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알지도 못했지. 2000년 전에 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몇십 년 되지도 않으니까, 내 나이만큼이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택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태어나셔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랬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속죄를, 속죄 사역을 다 이루었다.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었다. 이루었다. 앞에서 말한 우리가 속죄의 성경적인 네 단어, 속상, 제사라는 속상, 구속, 유화, 화목이라는 이 네 단어는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그의 속죄는 속상, 죄의 죄책과 형벌을 보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일이요, 값을 주고 사신 일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 일이요, 하나님과의 적대관계를 화목시킨 일이다. 네 가지 단어가 다 객관적인 그런 속죄 사역을 가르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객관적이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대리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 정확히 말하면 모든 택자들을 대신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 모르고.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은 별로 믿음 없이 어린 시절을 지났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신학교 들어갈 때도 복음을 잘 이해 못한 것 같고, 그냥 들어가야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이라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군대 가서 신학교 한 학기 1학년 한 학기 하고 군대를 가서 그때서 웨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자를 내가 읽으면서 몇 번 읽으면서 아 이게 복음이로구나. 기독교는 속죄의 진리구나. 복음을 깨달았을 때는 속죄를 깨달았어요. 와 그렇구나.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구나. 예수께서 지옥 갈 죄인을 구속하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벌레와 같은 나를 깨닫게 될 때 와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전에는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멀리 멀리 갔더니 예, 그런 찬송 화음이 꽤 잘 돼요. 그래서 그런 찬송이나 부르고 예, 그런 화음이 잘 되는 거 교회에서 부르는 그게 예, 노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번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속죄 찬송이 이게 진짜 찬송이더라고요. 속죄 찬송을 그전까지는 그것이 감격 있게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 또 고백하지 않아 기도할 때도 주님 나 같은 죄인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을 주께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릇 우리가 다 제가 할 길로 그릇 가면서 방황했죠. 찾기는 찾았겠지만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한 분이지만 우리 모든 무리 택자들의 모든 죄를 아까 읽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것이 대리적인 것이죠. 대리적이죠.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마태복음 26장 28절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주께서 포도즙 잔을 주시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리적인 성격은 모든 사람, 거기에 모든은 택자들, 택한 모든 사람을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속죄가 원래 그런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않는 것이 사실이니까. 지옥 가는 자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니까.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소수니까. 그리고 소수 중에서도 진짜 바로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은 진짜 소수인 것 같으니까. 예배당에 그냥 친구 따라 오기도 하고 부모님이 오니까 그냥 나와야 돼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기도 하고 그냥 예배당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당신 예수님을 속죄의 주님으로 정말 믿소? 예수님이 지옥 갈 당신을 구원하신 구주로 믿고 감사 감격하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소? 하고 물을 때 예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진짜 준비된 자들 신자가 얼마나 될까?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대신 죽었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의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의 예언이 나오죠.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그 다음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죄악이 영속되며, 와, 속죄라는 말을 쓸 때 영원한 속죄라 그래서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할렐루야, 놀라운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의 속죄는 한 번 죽으신 역사적 객관적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요, 영원한 의가 되는, 그 자체가 의가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행위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이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우리말에는 아마 그랬을 때 그것이 그렇지 않다. 원문에는 거룩하여 졌고, 완료 시제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을 것이다. 거룩하여 졌고 완료. 그러니까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지금 과정도 있지만은, 성화의 과정에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거룩하여 졌고 100% 완전한 거룩, 완전한 의가 아니면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 백성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도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완료시제로, 예,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를 가리켜 이 불완전 투성이인 불완전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다, 완료시제로. 또 영원히 온전케 하였다, 완료시제로. 우리를 완전자라고 여긴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칭의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적 속성, 본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신성은 그의 속죄를 완전케 했고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할 만한 가치가 있게 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많은 영혼들의 죄를 대속할 만한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대리적 완전한 속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속죄의 성격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지금 역사적, 객관적, 그리고 대리적 완전한 속죄였다. 와, 놀라운 속죄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벌레 같은,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큰 벌레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똑똑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사람은 다 영특한 존재잖아요. 가만히 사람을 뜯어보면은 참 뛰어나요. 우리 아기들이, 아기들을 키워보면 다 그렇게 느끼죠. 우리 자기 아기는 다 천재라고 그러죠. 아이고, 이 아기가 어떻게 말도 잘하는지, 그리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뛰어난지. 와, 놀라, 감탄. 어릴 때 한 살, 두 살, 두 살, 세 살만 돼도 그렇죠. 애들이 말도 잘하고, 이런 존재지만은, 그러나 생각해보면 죄인이며 죽어야 할 존재고 벌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벌레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 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누가 지었는지 찬송가 가사가 참, 예, 맞죠?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이것이 복음이며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No other way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예수님 한 분밖에. 목사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감격 가지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그 속죄 사역의 원인, 그리고 속죄 사역의 의미, 그리고 속죄 사역의 성격을 성경에 증거된 대로 정리해서 같이 좀 다시 복습했습니다. 마음에 다 새기고,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벌레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으로 속죄를 이루어서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고 또 의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의 소유자로 살게 하신 것을 늘 감사 감격하며 주 앞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